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 핵협상에서 유엔의 대이란 무기금수 조치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AP통신은 이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이란이 유엔의 대이란 무기금수 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6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란은 핵협상 서명과 동시에 유엔의 무기금수 조치가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란에 대한 무기금수 해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기금수 조치가 해제될 경우 이란이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나 예멘의 후티 반군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에게 무기를 지원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앞서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5일 기자들에게 양측 사이에 견해차가 여전히 존재하며 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타결이 가까워졌지만 쟁점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국무장관은 5일 며칠 내로 어려운 선택을 내릴 수 있다면 이번 주 중 협상이 타결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타결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케리 장관은 중요한 문제에서 이란이 비타협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협상에서 물러나라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여러 차례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케리 장관과 자리프 장관은 3시간 30분간 따로 만나 최종 합의를 위한 막바지 절충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리스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7일 열리는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추가 구제금융 협상 재개를 공식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치프라스 총리는 6일 그리스 정부의 강력한 긴축 조치를 요구하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두 정상의 이번 통화는 전날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국제채권단이 요구한 긴축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뒤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유럽 정상들은 그리스와 추가 협상 기회는 열려 있지만 그리스 국민들의 61%가 긴축안에 반대했다고 해서 추가 구제금융 조건 완에 반대하는 기본 입장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리스가 16년 역사를 가진 유로와 사용국가 모임에서 강제 퇴출되는 첫 국가가 될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 유권자들이 국제채권단의 긴축 요구안을 압도적으로 거부한 뒤 유럽과 미국 증시가 7일 동반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증시들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주요 증권거래소는 7일 0.5%가 하락한 상태로 장을 개시했습니다. 또 프랑스 파리 증시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는 1% 이상 떨어졌으며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영국 런던 증시도 1% 가까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아시아에서도 일본 니케이 지수가 2%, 홍콩 항셍 지수는 3%가 급락한 채 장을 막아냈으며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에서도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라크군 전투기가 6일 수도 바그다드 동부 지역에 실수로 폭탄을 투하해 민간인 7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라크군 대변인은 러시아제 수호위 전투기가 기지로 기원하던 도중 기술적 문제가 발생해 민가에 폭탄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가옥들이 파괴됐으며 사망자 외에도 적어도 1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전투기는 이라크 북부와 서부 일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를 겨냥한 공습작전에 참여해왔습니다. 이라크군은 ISI에 빼앗긴 영토를 탈환하기 위해 미국 주도 연합군과 함께 공습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은 전투에서 일부 진전을 이루기도 했지만 ISI는 여전히 주요 도시를 포함해 상당수 지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남미 3개국 순방에 나선 프란치스코 교황이 첫 방문지인 에콰도르에서 6일 공개 미사를 집전합니다. 에콰도르 남서부 도시 콰야킬에서 진행되는 공개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어제부터 수천 명이 길거리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미사에만 100만 명 이상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7일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서 또 다른 공개 미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교황은 이번 순방길에 볼리비아와 파라과이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순방 중 특히 어린이와 노인, 병든 자, 수감자, 그리고 가난한 자 등 소외 계층에게 약속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7월 7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수십 년 전에 헤어졌던 옛 동물을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수십 년 세월이면 참 많은 게 변할 수 있는 시간이죠.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서 큰 변화를 발견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았는지도 짐작할 수가 있겠죠. 미국의 한 법정에서 벌어진 얘기에 미국인들은 저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중학교 동창이 30년 만에 법정에서 만났는데요. 미국 언론뿐 아니라 한국 언론도 이 내용을 소개했더군요. 두 사람 다 주인을 바라보고 있는 중년 남성과 여성인데요. 여성은 판사고 남성은 강도 혐의로 재판을 받으러 선 피고였습니다. 이 여성이 남성을 보자마자 미소를 짓더니 대뜸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혹시 이런 이런 이름의 중학교에 다니지 않았냐고요. 예기치 못한 질문을 받은 이 남성은 판사를 쳐다봤는데요. 보자마자 단번에 중학교 동창생인 옛 친구를 알아봤습니다. 남성의 첫 말은 오 마이 갓. 세상이 이럴 수가 라는 말이었고요. 거의 뭐 통곡하다시피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던데요. 보는 사람도 민망하고 안타까운 장면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반응을 보면 두 사람이 참 각별한 사이였나 보다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알고 보니 학창시절 단짝이었더군요. 어쨌거나 이 남성은 30년 만에 범죄자로 친구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황망한지 펑펑 눈물을 쏟고 또 쏟았는데요. 옆 판사는 미소를 잃지 않고 차근차근 말을 합니다. 옛 친구에게 건넨 판사의 말이 기억에 남는데요. 내가 아는 넌 친구들이 우러러보는 학생이었는데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정말 슬픈 건 우리가 이렇게 늙었다는 사실이지만 지금의 어려운 순간을 잘 극복하고 올바른 삶을 살길 바라고 행운을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좀 그야말로 대조적인 인생을 제대로 접하게 된 미국인들은요. 적어도 저런 자리에서 옛 친구를 만나는 일은 없길 바랬는데요. 더 중요한 건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겠다. 남성이 이번 일을 계기로 인생의 전환점을 갖길 바란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간 기획물 오늘은 ABC 아메리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30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소나기 내린다는 예보 들어와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9도에서 21도, 낮 최고 22도에서 31도 되겠습니다. 평양 오후에 구름 많겠고 20도에서 30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요. 신의주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19도에서 30도 기온 분포. 개성 하루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20도에서 30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먼저 들으면서 시작해볼까요? 남성 그룹 원 디렉션이 부릅니다. 일생에 한 번, Once in a Lifetime 감상해보시죠.
just right. We make no mistakes, not even a landslide or riptide could take it all away. Somehow it feels like nothing has changed right now. My heart is beating the same out loud. Someone's calling my name. It sounds like you when I close my eyes. Dark night could take it all away. Somehow feels like nothing has changed right now. My heart is beating the same out loud. Someone's calling my name, and it sounds like you when I close my eyes. All the stars are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지난달 흑인 교회 총격 사건이 발생한 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회가 이 남부연합기 철거 문제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요즘 셀피 찍기에 한창입니다. 미국 동부 해안가에서 상어의 공격을 받은 사람이 벌써 11명이나 나온 가운데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해안가를 찾는 피서객들의 걱정이 늘고 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회에서 지금 중대한 문제가 논의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회 상원이 오늘 월요일 이 논란 많은 남부연합기 철거에 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상원에서 논의가 끝나고 이 남부연합기 철거 조치를 승인한다면 이 문제는 하원으로 옮겨가게 되고요. 하원에서 다시 토론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남부연합기 철거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는 게 지난번 흑인교회 총기 난사 사건의 영향이 크죠.
네, 맞습니다. 지난달 17일이었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에 있는 한 흑인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당시 사건 용의자는 20대 백인 청년인 딜런 로프로 밝혀졌는데요. 이 범행 바로 다음 날에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이 딜런 로프가 인터넷 사회 관계망에 올린 사진에서 이 남부 연합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이 남부 연합기에 대한 논쟁이 다시 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남부 연합기가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이 남부연합기라고 부르는 깃발이 만들어진 게 미국의 그 남북전쟁 당시입니다.
예.
이 남북전쟁이라면 잘 아시다시피 이 미국의 흑인 노예 해방 문제를 두고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싸운 내전 아니었습니까?
예.
예, 당시 남부군은 흑인 노예 해방에 반대했고요. 결국 이 남북전쟁은 북군의 승리로 끝났는데요. 그런데 무려 그 15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이 남부연합기가 휘날리고 있으니까 흑인들이나 흑인 노예제도 또는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남부연합기가 별로 달갑지 않은 불편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겁니다.
네.
특히 지난달 참극을 벌인 딜런 로프가 이 남부연합기를 들고 서 있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남부연합기 철거 문제가 다시 부상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남부연합기 철거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요. 공화당 소속의 니키 헤일리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라는 점이 인상적이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남북전쟁 당시 미국 연방에서 가장 처음 탈퇴한 주고요. 이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곳입니다.
네.
이 전통적으로 공화당 텃밭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니키 헤일리 주지사는 흑인 교회 총격 사건을 경종 삼아서 이제는 그 주의사당 인근에 휘날리고 있는 남부연합기를 내릴 때가 됐다고 역설했고요. 여기에 많은 의원이 동조하면서 의회에서 남부연합기 철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현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회는 상하 양원 모두 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남부연합기가 철거될 가능성은 큰가요?
네, 그에 관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네. 지난달 AP통신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신문협회 그리고 찰스턴 지역신문인 The Post and Courier가 공동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상원에서는 45명 가운데 33명이, 하원에서는 123명 가운데 83명이 철거에 찬성했습니다.
네, 이 설문조사 결과대로라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사당 인근에 있는 남부연합기가 철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뭐 일단 이론상으로는 그렇다고 봐야겠는데요. 예. 뭐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남부연합기가 철거되려면 주의회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요. 이 의원들의 토론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가 중요합니다.
네.
관측통들은 특히 하원에서 난상 토론이 예상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지난번 총격 사건의 희생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클레멘타 핑크니 목사는 주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 남부연합기 철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남부연합기가 주의 역사의 일부라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남부연합기 철거 문제를 주 전체의 주민투표에 붙이자는 목소리도 있더군요.
네, 리 브라이트 주 상원 의원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브라이트 의원은 남부연합기 철거는 주 역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마지막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남부연합기에 관해서 찬반 은견이 엇갈리면서 의원들에게 협박 편지나 전화도 쇄도하고 있다고요?
네, 뭐 직접적인 신체적인 협박은 아니지만 예. 위협적인 전화나 편지를 받는 의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 집행 당국이 이 조사에 착수한 상태고요.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주의사당 건물은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참 다소 긴장된 상황 속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회 의원들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문제 드디어 착수를 한 것 같은데요.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요. 이 셀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소식 자세히 보도록 하죠. 먼저 이 셀피가 뭔지부터 설명을 드려야겠죠?
네. 여러분은 그 독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친구끼리 사진을 찍으려면 어떻게 찍으시는지 궁금한데요. 아마 그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좀 찍어달라고 부탁하거나 아니면 그 친구 가운데 한 명이 돌아가면서 사진을 찍는 게 보통일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누군가에게 묻는 게 민망해서 아예 찍는 걸 포기하거나 또 단체 사진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한 명은 사진을 찍느라고 이렇게 빠지기가 쉬운데요.
네.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셀피를 찍으면 되는데 말이죠.
네.
이 셀피라는 거는 혼자 직접 자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는 걸 말합니다. 이 사진 촬영 기능이 탑재된 똑똑한 손전화기,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면서 사람들이 직접 자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이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인터넷 사회 관계망에 올리는 게 일상화되면서 탄생한 신조어가 바로 셀피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셀피란 말이 2년 전이죠. 권위 있는 영국의 옥스포드 사전이 올해의 단어로 선정할 만큼 뭐 이제는 일상용어가 된 말이죠.
네, 맞습니다. 뭐 한국에서는 셀피 셀피보다는 셀프 카메라의 줄임말인 셀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이 선거운동의 하나로 이 셀피를 많이 찍고 있다는 거군요.
네. 뉴욕타임스 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인터넷 사회관계망 SNS가 중요한 소통수단이 되면서 대선 주자들 역시 이 셀피를 적극 이용하는 추세란 겁니다.
네.
이 신문은 이 정치인들의 서명을 받는 건 이제 구시대적인 일이 되고 있다면서 내년 대통령 선거는 셀피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최근 바뀌고 있는 선거 풍경을 전했는데요. 실제로 대통령 후보들이 유권자들과 함께 셀피를 찍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후보들이 직접 자신의 그 셀피를 찍는 게 아니라 유권자들이 셀피를 찍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군요.
네, 같이 찍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가끔 북한 뉴스를 보면 이 김정은 제1위원장과 북한 주민이 찍은 사진이 올라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다들 김 위원장과 그 사진 찍는 걸 크게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주민들의 표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그 미국인들도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미국인들도 유명인과 사진 찍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또 요즘에는 그 사진을 찍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그 SNS에 그 올려서 자랑을 하고 싶어 하죠.
네.
그러니까 이 후보들이 셀피를 찍어주는 건 이런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대선 후보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공화당의 랜드폴 연방 상원의원의 경우 지난달 뉴햄프셔주를 방문했는데요. 2시간가량을 셀피 찍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할애했고요.
예.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도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당초 예상보다 이 20분을 더 셀피 찍는 데 썼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뉴햄프셔주 유세 중에 스마트폰 카메라 작동에 서툰 지지자를 위해서 직접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서 셀피를 찍었다고 합니다.
네. 뭐 그런데 이 사진을 그렇게 직접 찍으려면 아무래도 각도가 좀 안 잡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뭐 팔을 아무리 길게 뻗어도 자칫 화면에 제대로 다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요.
예.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게 있죠. 그 긴 막대기 끝에 스마트폰을 장착할 수 있게 한 이른바 셀카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셀카봉을 이용한 후보도 등장했습니다. 이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네.
1m 90cm의 장신인 부시 전 주지사는 키가 작은 지지자들을 위해서 직접 셀카봉을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 이 밖에 좀 더 셀피 사진이 잘 나오도록 가족의 그 조언을 받는 후보도 있고요.
네.
또 살을 빼서 더 멋진 모습을 보이겠다는 후보도 나오는 등 셀피는 이제 정치인들에게나 유권자들에게나 아주 친숙한 정치 용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모든 후보들이 다 셀피에 적극적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신경외과 의사 출신인 공화당의 벤 카슨 후보 같은 경우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기고문을 통해서 셀피 열풍이 중단돼야 한다면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고요.
네.
대통령 후보는 아니지만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이런 셀피 열풍을 그다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셀피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뭔가요?
네, 우선 이렇게 몰려든 군중과 사진 찍기에 바빠서 정작 그 정책을 홍보하거나 정견을 발표할 시간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칫 인기나 흥미 위주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몰려든 사람들이 다 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또 많은 사람에게 노출되면 안전상의 그 위험이 따를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반면에 사진을 찍어주는 게 뭐가 그리 나쁘냐 이런 의견도 있죠.
네. 무엇보다도 홍보에 유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21세기 밀레니얼 세대가 주도하는 시대인데 이런 SNS를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특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같은 SNS에 사진이 올라가면 곧바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니까 자연스럽게 홍보가 된다는 겁니다.
네.
어떤 후보의 그 선거 관계자는 셀피는 일종의 무료 광고라면서 이런 현상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올 들어서요, 미국 동부 해안에서 이 상어의 습격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끝으로 이 소식 보도록 하죠.
네,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 산하 플로리다 자연사 박물관의 국제상어 공격 파일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등 미 동부 해안가에서 상어의 공격을 받은 사람이 올 들어 벌써 11명이나 나왔다는 겁니다.
네.
상어의 습격이 특히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은 곳은 노스캐롤라이나 주로 6월부터 지금까지 벌써 7번이나 공격이 있었고요. 플로리다 주에서 3차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한 차례 공격이 있었습니다.
네.
이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이 두 개의 주에서는 1년에 평균 6번 정도 상어의 공격이 있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1년 평균을 훌쩍 뛰어넘은 겁니다.
네. 7월 들어서도 공격이 있었나요?
네, 가장 최근에 발생한 게 이달 1일 노스캐롤라이나주 해안 휴양지인 아우러뱅스의 오크라코크 섬에서 60대 후반의 남성이 상어에게 물려서 큰 부상을 당한 건데요.
네.
이 남성은 약 2m 길이의 회색 상어의 공격을 받아서 가슴과 엉덩이, 양손과 다리 등을 물렸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바로 하루 전에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12살짜리 소년이 무릎 깊이의 그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상어에게 물리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참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상어가 바다에서 평화롭게 수영을 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모습은 참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네.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건가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그 가운데 하나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바닷물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상어들은 되게 따뜻한 바닷물을 좋아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가뭄도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 가뭄으로 인해서 해안가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 짠 바닷물도 또 상어들이 좋아하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태풍과 어떤 자연현상이 충돌할 때 벌어지는 현상을 이 퍼펙트 스톰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곳에서 일종의 그 퍼펙트 스톰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확히 이것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동부 지역이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됐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피해가 예상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은 이제 여름방학에다 휴가철이 시작됐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바다를 찾을 예정입니다. 더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게 되면 바닷물도 더 따뜻해질 거고요. 그렇게 되면 상어들의 출몰이 더 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정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영국의 대형 석유 회사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보통 영어 약자로 BP라고 하는데요. 이 BP사가 엄청난 액수의 배상금을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물어주기로 했다는 소식이 최근에 나왔었죠.
예.
BP가 이렇게 천문학적인 액수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건 5년 전에 멕시코만에서 발생한 원유 누출 사고 탓인데요. 오늘 주제는 바로 이 BP 원유 누출 사고입니다.
네. 그런데 멕시코만이라면 정확하게 어딜 말하는 건가요?
네, 멕시코만은 북미 대륙 동남해안에 있는 큰 만인데요. 미국 플로리다 반도, 멕시코 유카탄 반도, 그리고 쿠바 섬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특히 이 멕시코만 서북쪽 연안에 해저 유전이 많은데 5년 전에 사고가 난 곳은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남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해역에 있습니다.
네, 이 사고가 난 지 벌써 5년이나 지났는데요. 그때 해저에 묻혀있는 원유를 뽑아올리는 그 시추선에서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당시 사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네, 2010년 4월 20일이었죠. 미국의 해상유전 시추회사인 트랜스오션사가 소유한 시추선인 딥워터 호라이즌에 불이 납니다.
네.
사고 당시에는 BP사가 이 딥워터 호라이즌을 빌려서 해상 시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해저 유정 안에 있던 가스가 위로 새어나오면서 시추선에 불이 난 겁니다.
네, 유전은 원유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불씨가 붙으면 아주 위험하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이 당시 가스에 불이 붙으면서 폭발이 나고 시추선이 삽시간에 불길에 휩싸였고요. 이 사고로 시추선에서 일하던 노동자 11명이 죽었습니다.
네.
결국 이틀 뒤에 시추선은 가라앉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추선과 해저 유정을 연결하던 1.5km 길이의 파이프가 부서지면서 유정에서 원유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작 문제가 됐던 건 시추선에서 난 불이 아니라 이렇게 바다 밑에 쏟아져 나온 원유였죠.
그렇습니다. 해저 유정에서 원유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새어나오면서 주변 해역으로 번졌는데 이게 문제였죠.
네.
이 당시에 원유가 새어나오던 모습을 보여주던 이 텔레비전 영상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요.
네.
이 사고로 당시에 약 2억 갤런에 달하는 원유가 누출됐다고 하는데 대략 이 남한의 충청북도에 해당되는 면적에 기름이 퍼졌습니다.
네. 자, 그렇게 원유가 퍼지면서 사고 현장 주변 해역인 미국 남부 해안이 그야말로 기름 범벅이 됐었죠.
네. 시추선이 가라앉은 날부터 새어나온 원유가 점점 퍼져서 6월에 가면은 미국 플로리다주, 엘라바마주, 미시시피주 그리고 루이지애나주 해변에 기름이 도달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들 해변이 기름 범벅이 됐습니다.
네, 청취자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요, 석유가 바다로 흘러나가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물론입니다. 이 원유에 독성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원유가 바다로 새 나가면 해양 동식물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네.
4월에 원유가 누출되고요. 8월까지 이 사고 해역에서 죽거나 다친 바다거북과 돌고래가 7천 마리 이상이었다는 이 보고를 보면은 새어나간 원유가 해양 생태계에 얼마나 크게 피해를 줬는지 잘 알 수 있는데요.
네.
사고가 난 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누출된 원유가 환경에 얼마만큼 피해를 줬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이 사고 탓에 해양 생태계뿐 아니라 사람도 큰 피해를 봤죠.
물론입니다. 기름때가 몰아닥치자 이 주변 해역에서 나오는 수산물로 생계를 유지하던 어부들이 일을 못하게 됐죠.
네.
또 해변에 기름이 몰려오자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해당 지역 경제가 그해 큰 손해를 봤습니다.
네, 이 사고 피해가 이렇게 커진 건요, 또 원유가 오래 새나가기 때문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 사고가 난 뒤에 이 원유가 새어나오는 구멍을 바로 틀어 막았더라면 피해가 적었을 텐데요. 하지만 이 원유 누출을 막는데 몇 달이나 걸렸습니다.
네, 바다 깊은 곳에 있는 유정을 막는 작업이 쉽지가 않아서 그랬겠죠.
맞습니다. 특히나 사람이 내려가서 직접 복구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문제였는데
예.
그래서 BP사는 잠수정이나 로봇 같은 각종 최신 장비를 써서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몇 차례 실패하다가 결국 그해 7월 15일에야 일단 원유가 새어나오는 것을 겨우 막았고요. 다시 9월에 가서야 유정을 완전하게 틀어막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BP 원유 누출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 원유 누출 사고가 마무리되자 미국 연방정부가 대응에 나섰죠.
네, 당시 미국 연방정부는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시작했고요. 그해 12월에는 사고에 책임이 있는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러니까 2011년에 들어가서 그해 1월에 조사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네.
조사 결과 시추 과정에서 회사 측이 시간과 돈을 아끼려고 내린 조처들이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이 사고처럼요, 이렇게 미국에서 원유가 대량으로 누출되는 사고가 좀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멀리는 지난 1969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 해역에서 원유 420만 갤런이 누출된 사건이 있었고요.
네.
지난 2005년에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휩쓸고 간 루이지애나주 지역에서 원유 약 800만 배럴이 누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피해가 컸던 사고는 바로 1989년에 발생했던 엑손 발데스호 사고입니다.
네, 당시 석유 회사인 엑손사 소속인 유조선이죠. 엑손 발데스호가 알래스카 해안에 좌초되면서 원유가 새어나온 사고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당시 부서진 유조선에서 원유 약 1000만 갤런이 바다로 흘러 들어갔는데요. 이 특히 사고가 난 지역이 해양 생태계의 보고로 불리는 지역이라서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네.
이 사고로 엑손사도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벌금과 배상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BP가 187억 달러를 배상한다고 하는데 이 액수가 기록이지요?
예, 기록입니다. 단일 사건으로 한 회사가 배상하는 액수로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네.
BP사가 사고가 난 처음 세 달 동안 기름이 해안에 퍼지는 걸 막느라고 무려 140억 달러 정도를 썼다는데요. 이 비용하고 이번에 결정된 배상금까지 해서 BP사가 원유 누출 사고 관련해서 모두 400억 달러 이상을 써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BP가 187억 달러를 지급하면 배상은 모두 마무리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직도 이 멕시코만 주변에 살면서 피해를 본 주민과 개인 기업들이 따로 낸 민사소송이 남아있는데요.
네.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BP가 지불해야 할 배상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35분 지났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도록 하죠. 노래 들으시고 ABC 아메리카 이어가겠습니다. 바바라 스트라이샌드가 부릅니다. Here's to life. 이게 바로 인생이야. 감상해 보시죠.
No complaints and no regrets. I still believe in chasing dreams and placing bets. For I have learned that all you give is all you get. So give it all you've got. I had my share, I drank my fill, and even though I'm satisfied, I'm hungry still to see what's down another road beyond a hill and do it all again. So here's to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용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보는 ABC 아메리카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Quakers, 퀘이커 교도들에 관해서 알아봤었죠.
네, 퀘이커교는 17세기에 영국에서 시작한 급진 종교운동의 하나인데요. 신도수는 얼마 안 되지만 미국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은 R로 시작하는 용어 알아볼 차례죠.
네, 그런데 먼저 제가 질문 하나 드리려고요.
네.
미국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민주국가, 자본주의 이런 게 생각이 나죠.
네, 그러실 겁니다. 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미국을 정의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늘 다룰 용어 또한 이 미국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R is for religious freedom.
네, religious freedom, 종교의 자유란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종교는 미국 사회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종교를 갖고 있는 미국 사람의 수는 전체 인구의 77%에 달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인 4명 가운데 3명은 종교를 갖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이 기독교도이긴 하지만 이슬람 같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최근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종교가 다른 사람들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ABC 아메리카, 오늘은 종교의 자유 알아봅니다.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
네,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미국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등과 더불어서 종교의 자유를 법으로 보장하는데요. 1620년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왔던 청교도들부터 시작해서 미국 역사에서 종교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Historically, yes. The United States has had
미국은 역사적으로 매우 종교적인 사회입니다. 미국에는 전부터 다양한 종교가 있어 왔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미국 초기, 그러니까 18세기 말에는 개신교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라고 해서 다 같은 건 아니거든요. 신학적인 면이나 예배 방식, 대중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등 여러 문제에 관해서 교파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종교에 대해서 늘 격렬한 논쟁이 벌어져 왔죠. 사실상 종교의 자유는 그 같은 논쟁을 가라앉히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교 종교자유연구소장인 토마스 파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도대체 종교란 무엇일까요? 파 교수는 종교란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Why am I here on this earth?
종교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물음에서 시작합니다. 중국에 사는 사람이건 프랑스에 사는 사람이건 막노동을 하는 사람이건 외과 의사건 상관없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뭘까? 나를 여기 있게 한 어떤 존재가 있는 걸까? 그런 존재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나보다 대단한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다. 아마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한 존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뭔가 궁극적인 의미를 찾아내기도 할 텐데요.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네, 기독교나 불교, 이슬람교 같은 특정 종교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도 인간은 누구나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그러한 종교적인 의문을 갖는다는 건데요. 이는 인간 본성에 내재된 것이고 인간은 누구나 그런 의문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파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You notice here I'm not talking about God. I'm talking about what a human being.
저는 여기서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내 삶의 궁극적인 의미는 뭔가? 만약 창조자가 있다면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사후세계가 있는가? 지금 내가 사는 방식이 사후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인간은 이런 질문을 하고 답을 찾길 원하는데요. 우리는 모든 인간이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요. 많은 사람이 그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다고 생각할 때 같은 결론을 내린 사람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종교단체라고 할 수 있죠.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힌두교, 불교, 도교, 이런 여러 종교의 신자들인 거죠.
흔히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를 세계 3대 종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세계 기독교 백과사전에 따르면 지구상에는 19개의 주요 종교가 있고요. 이 19개 종교는 다시 270개 큰 종파로 갈리는데요. 기독교만 해도 3만 4천 개 다른 교파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종교와 종파가 있지만 미국에서는 어떤 종교도 다른 종교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법 아래 평등한데요. 종교가 없는 사람, 신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누구나 똑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So, why is this important? Well, it's of obvious importance.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왜 중요하냐?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종교의 자유는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도 중요한 겁니다. 법 아래 모두가 평등하다면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생각 또한 보호받아야 되니까 말이죠. 만약 평화롭고 조화로운 사회,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회,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사회, 또 폭력적인 종교적 극단주의가 없는 사회를 원한다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니까요. 개인이나 단체가 어떤 사회에 들어가서 그 사회의 규율을 받아들이고 그 사회의 훌륭한 시민이 될 수 있게 해줍니다. 앞에서 제가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했는데 종교의 자유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네, 요즘 종파 간의 싸움에 시달리는 아랍 국가들을 생각해보면 쉬울 것 같은데요. 이슬람 순위파, 시아파로 갈라져서 싸우는 동안 나라는 폐허가 되고 경제는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고요. 목숨을 건진 사람들도 집을 떠나 타지에서 난민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만약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싸울 일도 없을 테고요. 함께 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텐데요. 다시 토마스 파 교수의 설명 들어보시죠.
Religious freedom helps economic growth. It helps.
종교의 자유는 경제를 성장시키고요. 나라를 안정시키고 또 민주주의 국가라면 민주주의를 통합하고 안정시킵니다.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에서라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죠. 종교의 자유는 또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요. 폭력적인 극단주의 종교를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극단주의자들이나 폭력적인 사람들에게 군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종교의 자유는 폭력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와 공공생활에 관한 퓨 포럼에 따르면 전 세계 국가 가운데 3분의 1이 종교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인구의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억압당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미국 국무부는 특히 북한과 이란, 버마를 종교의 자유 면에서 크게 우려되는 나라들로 꼽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나라들 가운데는 가난한 나라가 많은데요. 종교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 그리고 경제 번영과 관계가 깊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바로 폭력인데요. 종교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폭력까지 용납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토마스 파 교수는 말했습니다.
If my religion, I say, requires me to burn my
예를 들어서 고대 일부 힌두교 교파가 그랬는데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불태워 죽였습니다. 아무리 종교적 관습이라고 해도 종교의 자유가 그런 행동까지 보호해 주진 않는다는 겁니다. 당신은 내 종교를 받아들여야 한다. 내가 믿는 종교 교리에 따르면 내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당신은 죽어 마땅하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종교의 자유는 어떤 종류의 폭력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종교의 자유는 어떤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바로 그 권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하지만 폭력을 보호하진 않습니다.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종교의 자유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에 3천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난 뒤 미국 내에서 이슬람 교도들에 대한 편견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인 원칙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역시 여러 차례 종교의 자유를 강조해 왔습니다.
This is America, and our commitment to religious freedom. 이것이 미국입니다. 종교의 자유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미국은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이든 모두 환영하고 정부가 그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이는 지금의 미국을 있게 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네, ABC 아메리카 Religious Freedom, 종교의 자유 알아봤습니다. 미국에는 종교의 자유를 담당하는 대사까지 따로 있죠.
네, 그렇습니다. 1998년에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자리인데요. 현재는 유대인 라피 출신인 데이비드 세퍼스틴 대사가 맡고 있습니다.
네, 이 종교의 자유 담당 대사는 어떤 일을 합니까?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의 자유를 억압당하거나 차별받는 사람이 없는지 감시하고요. 또 종교의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는데요. 이 종교의 자유는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 목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Religious Freedom, 종교의 자유 알아봤습니다. 부지영 기자 수고하셨고요. 오늘 ABC 아메리카 여기까지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생활에서 쓰는 영어 표현을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도록 하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My lips are sealed. My lips are sealed 입니다. So what does it mean when someone says My lips are sealed? My lips are sealed. Well, let's find out. But first, we will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Jen, we decided to throw a surprise birthday party for Gloria, so please don't mention it to her. It's a secret until the day of her birthday.
Why would I spoil the surprise? Don't worry, my lips are sealed.
Are you sure I can trust you to keep your lips sealed?
Yes, of course. 본문에서 제이슨이 Jen, 우리 Gloria 깜짝 생일 파티 해주기로 했어. So please don't mention it to her. It's a secret until the day of her birthday. Okay? 그러니까 말하지 마. Gloria 생일까지 비밀이야. 라고 하자 제가 Why would I spoil the surprise? Don't worry. 걱정하지 마. My lips are sealed. 비밀 확실히 지킬게. 라고 했습니다. 이어 제이슨이 Are you sure I can trust you to keep your lips sealed? 라고 다시 확인하자 제가 Yes, of course! 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my lips are sealed,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Jen, we decided to throw a surprise birthday party for Gloria, so please don't mention it to her. It's a secret until the day of her birthday.
Why would I spoil the surprise? Don't worry, my lips are sealed.
Are you sure I can trust you to keep your lips sealed?
Yes, of course. Today's expression is my lips. L-I-P-S, lips are sealed. S-E-A-L-E-D, sealed. My lips are sealed. If you say that your lips are sealed, you promise not to reveal a secret.
주변에서 비밀이라고 하면서 뭔가를 얘기해 줄 때가 있죠. 그럴 때 보통 에이, 걱정하지 마. 비밀 꼭 지킬게. 라고 상대를 안심시킵니다. 이런 경우 비밀이라는 단어 secret, S-E-C-R-E-T, secret을 써서 I will keep it a secret 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비밀 지키겠다고요. 그런데 이보다 더 비유적이면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Don't worry, I will keep my lips sealed입니다. 여기서 seal, S-E-A-L, seal은 단단히 봉하다, 굳게 닫다 라는 뜻이죠. 입을 꼭 다물겠다는 말이니까 비밀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My lips are sealed. My lips are sealed 라는 문장도 마찬가지죠. 문자 그대로 하면 내 입은 봉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말을 못하게 입을 봉해버렸다는 말이죠. 당연히 비밀이 새나갈 염려가 없겠죠. 결국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 정보를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Jen, we decided to throw a surprise birthday party for Gloria. So please don't mention it to her. It's a secret until the day of her birthday.
Why would I spoil the surprise? Don't worry, my lips are sealed.
Are you sure I can trust you to keep your lips sealed?
Yes, of course. Let's review. If you say that your lips are sealed, you promise not to reveal a secret. My lips are sealed. My lips are sealed.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뉴스 광장 애청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 국무부의 탐 말리노스키 차관보와 미캇 마시엘 수석부 차관보는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아시아의 민주주의 실태에 관해 증언했습니다.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아시아의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 일은 그것이 옳아서 뿐만 아니라 그것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희망과 미국의 희망을 일치시키기 위해 아시아 전역에 보다 안정된 사회를 구축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스캇 마시엘 수석 부차관보는 서로 매우 다른 아시아 3개 지역, 캄보디아, 태국, 홍콩에 대한 미국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캄보디아에서 2013년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뒤 특별히 프놈펜의 대사관을 통해 정부와 야당이 오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직접 대화를 주선했습니다. 마실 부차관부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양측이 국회에서 자리를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캄보디아 국민들 간에도 새 세대 지도자들을 통한 직접 연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법률들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캄보디아 국민들의 입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시엘 부차관부는 이런 노력들이 민주주의가 단순히 자유선거가 아니라 정부의 책임을 요구하는 능력을 국민들이 갖고 있다는 점을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국은 미국의 오랜 우방이며 동맹국입니다. 미국은 태국이 10년 이상 정치적 혼란을 겪는 동안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노력해왔습니다. 마시엘 부차관부는 2014년 쿠데타 이후 미국은 줄곧 태국 정부에 민주주의가 정착돼야만 미국과 태국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태국의 포용적인 정치적 과정과 시민의 자유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다음은 홍콩입니다. 미국은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개방된 사회가 핵심적인 믿음이라는 점을 홍콩에 지속적으로 표명해왔습니다. 그것은 홍콩이 계속 안정되고 번영을 누리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국무부의 마시엘 수석부 차관보는 홍콩 행정장관의 적법성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미국이 계속 표명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권자들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자를 뽑는 의미 있는 선거를 통해서만 홍콩의 전반적인 정부 운영은 원활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해왔습니다. 선량한 통치를 위한 과제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민주주의를 건설하고 강화하려는 아시아의 노력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인디펜던스 에베뉴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